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10장.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주께서 달리 72 사람을 뽑아 당신이 찾아가시려고 하는 여러 고을과 고장으로 둘씩 짝지어 앞서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 일을 도울 일꾼은 적다. 추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밭에서 일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여라. 자, 가거라. 일대 속으로 양들을 보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나 식량자루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아라. 가는 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멈추지도 말아라.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는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살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머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말고 같은 집에 머물면서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어떤 고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거든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와 있다고 알려주어라. 그러나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하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에게 항의하는 뜻으로 우리의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까지도 끌고 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 사람들보다 이 고을 사람들이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라시나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너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 그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보여주었더라면 그곳 사람들은 거친 베옷을 입고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날에 너희는 두로와 시돈보다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 같으냐? 어림없다. 너는 죽은 자들이 가는 저승으로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72 사람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자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보았다. 잘 들으라. 나는 너에게 뱀이나 전갈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또 원수의 모든 힘을 누를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 세상 어느 것도 너희를 해칠 수 없다. 그러나 악령들이 너희에게 복종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똑하고 영리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진정 바라시는 일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줄도 압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주기로 한 사람들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이가 없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받은 눈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그때 한 율법 선생이 일어서서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은 대답이다. 내가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율법 선생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께 여쭈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께서는 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강도들이 나타나 그 사람을 덮쳤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찢고 때린 다음 거의 죽게 된 그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 그때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았지만 멀찍이 피해서 가버렸다. 그 다음에는 어떤 레위 사람이 다가왔다. 레위 사람도 다친 사람을 보았지만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가버렸다. 그때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내려왔다. 그는 다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곳에 다다랐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사람을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맨 다음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다친 사람을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었다. 다음 날 사마리아 사람은 은돈 두 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 선생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을 하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반갑게 맞아들였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 무척 바빴다. 그는 예수께 와서 말씀드렸다. 주님, 제 동생이 제게 일을 떠맡기고 있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십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걱정을 하고 속상해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더 좋은 쪽을 선택하였으니 결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27장.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얘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사냥을 하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애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대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두 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테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저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두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가 가서 두 마리를 붙잡아서 어머니에게로 끌고 오니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를 좀 만져볼 수 있게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인지 좀 알아보아야겠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아들을 만져보고서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삭은 야곱의 두 손이 저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나 있으므로 그가 야곱인 줄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이리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삭이 야곱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하여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두 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맹예를 부술 것이다. 애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애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희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내일이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파이네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기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물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이 땅은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만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진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과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외면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2절에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안타까워하십니다. 여기에 절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분명하고 절기 때는 반드시 성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7절에도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모일지라.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칠질절과 초막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드리느냐 보다 어떻게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 양, 비둘기, 곡식가루, 형편에 따라 예물을 지정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과부 두 렙돈을 귀중히 보시는 주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어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 11절에서 13절에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온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의 절기를 미워하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의 집회를 멸시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의 때라고 하지만 아모스의 시대와 꼭 같은 삶의 모습이 될 때는 우리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잠언서 21장 27절입니다. 오늘날도 방법을 곧 목표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목표도 중요하고 그 좋은 목표는 반드시 좋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자주 무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 말씀 중심으로 소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끄러운 너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거문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소음으로 들립니다.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소리는 별것 아닌 말도 19절로 들립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찬양대와 악기를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웅장한 찬양도 하나님의 뜻에서 먼 사람들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 14절입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서 28장 9절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향하여 귀를 막으십니다. 세 번째로는 24절 중심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대로 사는데 하나님 혼자 공의를 세우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복된 장마 후에 불어난 강물처럼 변함없이 공의와 정의를 부으시는데도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는데도 무용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도 역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의미 없이 계속 흘려보내버리는 배은망덕을 책망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당부하시는 명령이십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세상의 민주주의 방식의 정의를 권장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개역 개정이죠. 우리 성경에는 하수 앞에 번역이 빠져 있는데 에이단, 끊임없는, 계속하다라는 글서입니다. 강과 개천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신앙의 자세가 변함이 없는 지속적일 것을 당부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습관에 젖어 어떤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압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본 사람들이요.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처럼 의식이 없이 멍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시신을 태운 죄를 의례적으로 태우는 화장장의 인부처럼 우리는 어쩌면 생각 없이 일상에 만나는 습관처럼 주님의 날을 맞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당부합니다. 마딜은 소금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욥기서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녀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지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불순종으로 가리워진 등불을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1장 33절이죠. 택함 받은 자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명령은 누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치 다른 우상처럼 오히려 사람에게 기쁨을 박탈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것처럼 왜곡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의 도구로 나타나지 못하고 나약하고 가련한 사형 도구로 전락되는 현상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7절에 정의를 쓴속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랬는데,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모스 6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우리 자신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각자의 삶의 주변에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급한 요청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삶이나 습관화된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부르는 찬양은 듣기도 싫어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냐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예레미야서 6장 8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습관에 젖어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강물이 온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주변에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외국인 유학생이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유학생은 머뭇거리더니 교통카드를 보여주면서 남은 돈이 없어서 전철을 탈 수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회계 담당자에게 교통카드를 건네주면서 좀 넉넉하게 채워드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은 아니지만 때로는 다른 곳에 돈을 낭비하고 교회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외국인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회계 담당자가 저에게 심각한 얼굴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으로 저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까? 그 외국인들 가운데는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해 어려움을 겪는 산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겨울철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담당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난방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테니 산모와 아이를 생각해서 우선 도와드리라고 했습니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니웨는 죄악으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불로 멸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에게 이 경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도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그 도시에 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백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통해 요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잠시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해주고 말라버린 박넝쿨 하나까지 요나가 사랑했는데 니니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용서에 대한 교훈을 더 배워야 했습니다. 일곱 번만 용서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신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통치자와도 다릅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으니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겨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내 모나 주 찬양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